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 운동 강요회의 참석길에 중국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현 상황에서 북중 간 전통 우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외교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용호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양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고위급 상호 방문 등 외교 소통을 강화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비동맹운동 강요회의 참석 뒤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세계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8개 품목의 25%, 또 과일 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001A형 항모가 이달 말경 첫 해상시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001A형 항모가 중국 자체 기술로 고안되고 건설된 첫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첫 해상시험을 위한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기념식은 중국 해군 창립 69주년을 맞는 오는 23일 이전에 보하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해상시험 일정은 수문이나 조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번 해상항해에서는 발전계통과 피해대책, 레이더와 통신계통 등 배의 기본적 기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A형 항모의 정식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모 규모는 중국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소련제 항공모함 랴오닝함보다 조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탈레반 장악 지역인 북부 쿤두즈주 지역을 공습해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쿤두즈주 다스티 아르치 지역에 위치한 탈레반 훈련시설 등을 공습해 30명 이상의 반군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에는 지휘관 9명이 포함됐고 민간인 희생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군은 공습 당시 현장에 수많은 탈레반 대원들이 행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아프간군이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이슬람 종교학교의 공습을 단행해 어린이와 성직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대원들은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 어린이 등 민간인이 희생자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1억 8천만 유로, 약 2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드 인도적 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이 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그리스에 거주하는 난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프로그램인 이스티아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럽연합과 유엔 난민기구 등의 후원으로 발정한 이스티아는 EU 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거주 난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리스 정부와 함께 난민들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의 개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 연설을 통해 시 주석은 개혁과 개방과 관련한 새로운 중요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비오의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듭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가수들을 포함한 남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마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을에 서울 공연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후에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s as previous administrations.
캐틴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일 한국과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와 최대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북핵 해법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중국을 방문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 번에 끊어내듯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었으나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달라진 기류를 보였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willing to engage North Korea to emphasize our position that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n-negotiable.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bout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including the need to maintain maximum pressure to achieve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 스테베니는 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회사들을 지난주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목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단기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는 겁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의 활동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마크 내퍼 주한 대사대리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목표가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요?
예, 내퍼 대사대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레이엄 의원은 비핵화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와 최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혀서 자신의 발언이 볼튼 보좌관의 견해와 무관하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전격 결정한 것 자체가 CBID 때문입니다. 내퍼 대사 대리의 발언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CBID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CBID는 필수적이며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CBID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행동 대 행동 조치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미국의 관심사가 보상 문제보다는 즉각적인 비핵화에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즉각적인 비핵화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곧바로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시안을 정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9.19 합의가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시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단계적 비핵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내퍼 대사 대리의 발언입니다. 내퍼 대사 대리는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은 특별하다며 둘을 비교하는 건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알려진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보상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CBID와 김 위원장의 조건들, 가령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협력 등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이런 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이 5월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과 북한의 CBID 검증과 관련한 합의가 다음 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듭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존 브라바코 고문은 2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its prohibit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at are inherently destabilizing.
북한이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바코 고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위협하고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전 세계 유례없는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관여와 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제 행동에 따라 북한의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North Korea's recent engagement in dialogue and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시작된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리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 물질을 공개한 뒤 확실한 검증만 뒤따른다면 2, 3년 안에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2-3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job is not, I think it's a bit realistic.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생산 시설들, 보유한 핵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4차를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절차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북한과 비교해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Because South Africa, it dismantl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Certainly, it's much smaller than what North Korea has today. But if we go back to that,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there's a commitment for the full denuclearization from the North Korean side.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면에서는 같겠지만 북한의 핵시설 완전 공개를 통한 의지 확인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 다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과는 달리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절차는 매우 긴 여정과 마찬가지로 첫 단계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이 과정의 출발점으로 진단했습니다.
But like every big long travel, it starts with the first step. And this is this summit.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비핵화가 즉각 이뤄질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Nobody can do it instantly, so it'll be a phased approach, no matter who does it or how you define it.
비핵화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리비아 비핵화 때와 같이 미국으로 당장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리비아 비핵화 당시에도 많은 절차를 거쳐 관련 시설이 해체되고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부터 증명해야 하며 이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들을 공개하고 4차를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got to be a way that North Korea demonstrates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핵 관련 프로그램의 공개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ven the declaration would be in phases because you know North Korea has a right to get significant rewards for its actions.
북한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핵무기와 관련 운반 체계를 따로 나눠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해당 시설들에 대한 접근과 샘플 채취 절차가 없이는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이 협상 초기부터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라며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비핵화 노력이 시간 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과거 협상과 경험을 비춰봤을 때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 부분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hen I look back for the to the previous agreements and experiences, actually there should be in a very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이번에는 진지하다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으며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선 미국 스팀스 연구소 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China can be sidelined, but then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worthwhile or whether it is beneficial to the solution.
선 연구원은 이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중국을 열외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지와 이득이 무엇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해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선뜻 제외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Then we know that China will not willingly be excluded. And if the
중국의 개입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원한 북중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선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격하게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 제의를 한 김정은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중국이 북한 편에 서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중관계는 오랫동안 소원했고 양국 간 마찰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게 아니며 두 나라는 더 이상 가까운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hin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en strained for a long, long time.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중국 없이 흘러가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볼 때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협상 참여가 북한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We will make sure that they're part of the solution. And the North Koreans, I think, are very prepared to cut China out completely.
하지만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보도된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등 4자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평화협정이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등의 다른 조건이 선행된 한참 후에나 고려할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Peace treaty is not the first step that really should be taken, but it is one of the steps that could.
윤선 연구원 역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절차나 약속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Any idea or any proposal to have a peace treaty to give North Korea blanket security guarantee without any commitment.
전문가들은 남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이후 조심스레 관측되는 다자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아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둔다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향하는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주장한 가운데 과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명됨에 따라 해당 비핵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은 핵 폐기를 먼저 이룬 다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과의 외교 단교 이후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던 리비아는 2003년 영국 비밀정보국 MI6를 통해 미국의 핵포기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공개적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등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2005년 10월 자국 내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미국은 리비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등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축출돼 사망하는 데 이르렀으며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런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일각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수사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리비아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 있어선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은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and capabilities.
리비아는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술과 역량 등을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 등을 대가로 포기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현재 요구하는 것 역시 일종의 행동 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가다피와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며 비교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Libya. What Libya did was because Gaddafi and Libya.
리비아는 일부 핵 역량을 가졌었고 자신들만의 목표와 의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은 북한 역시 체제 안정을 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과거 협상 중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시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이 납치 문제를 다뤄줄 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과 18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납치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총리 관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규탄했습니다.
We know it kidnapped a sweet 13-year-old Japanese girl from a beach in her own country.
북한이 자국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13세 일본인 소녀를 납치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13세 소녀는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고다 메쿠미 씨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중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일본인 실종 사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적어도 100명의 일본인들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이유는 북한 간첩과 군사훈련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납북자의 전문기술 그리고 많은 경우 북한 내 외국인들의 결혼 상대로 삼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치에 관한 정보를 폭로해온 이시다카 겐지 기자는 COI 도쿄 공청회에서 1980년 6월에 실종된 하라 타다키 씨의 납치 과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요원 신광수와 협력했던 일본인 세 사람이 그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에서 근무하는 하라 타카키라는 요리사를 납치했고 규슈에서 다른 북한 간첩과 만나게 하고 그를 가방에 넣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에 강제로 태웠다는 겁니다. 납치 문제 자체를 부정하던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5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늦어도 초과월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2014년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abduction issue is a gra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 that directly impacts Japan's sovereignty as well as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지난달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자 인도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가수 등으로 구성된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오늘 모두 끝났습니다. 첫날 공연을 직접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을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공동기자단이 취재한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 모습 서울에서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측예술단 첫날 공연에 사회를 맡은 가수 서현 씨는 하나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무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가수들만으로 꾸려진 공연이 펼쳐진 1일 동평양 대극장은 1500석이 평양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가수들의 노래에 집중하며 때때로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는 조용필과 이선희, 강산의 백지영과 정인 씨 등 11팀으로 모두 26곡의 노래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관객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졌던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도 적지 않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입니다.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끝날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좀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면서 박수를 치는 등 공연 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출연진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이 봄이 온다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원래 모레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 위원장의 취향 때문에 선곡에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의 미로로 잘 알려진 가수 최진희 씨는 자신의 노래가 아닌 뒤늦은 후회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자신의 노래가 아닌 걸 왜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인사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그제서야 왜 뒤늦은 후회를 부르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평양 대극장에서 남북 태권도 합동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남측과 북측 시범단은 차례로 공연을 펼친 뒤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합동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북 태권도 시범단이 평양에서 합동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에선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김경호 조선태권도협회 위원장 등이 남측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연이 펼쳐진 3일은 남북 가수들의 합동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공연은 12,000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첫날 무대에 오른 남측 가수들과 삼지연 악단을 비롯한 북한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남북 가수들은 현송월 북한 예술단장이 편곡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마지막 곡으로 부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이번 평양 공연은 남북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지만 남측 공동기자단의 취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첫날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남측 기자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다음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일 기자들을 찾아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당시 행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특별한 행사였다며 김 위원장의 신변을 지키는 쪽과 공연을 조직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대남 공작부서인 정찰총국을 이끌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당시 북측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도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 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이 만료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뒤 2일부로 184일째를 맞았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의회에서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갱신이 역대 최장 기간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quite unusual because wh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reauthorized in 2008, it was done.
킹 전 특사는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모두 만료일 직전이나 직후에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08년 처음 연장할 당시 만료일을 7일 앞두고 추가 4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4년 뒤에는 만료일을 45일 앞둔 시점에서 4년을 또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같은 해 12월 중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지만 최종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약 넉 달째 계류 중입니다. 하원에 상정된 재승인 법안이 북한인권법 만료일을 5일 앞둔 지난해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원은 상원 법안을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상원의 재승인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은 5년 더 연장됩니다. 킹 전 특사는 연장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not sure why that is. The legislation is not controversial.
이번 연장 법안에 과거에 없었던 이견이나 우려가 생겼다는 징후는 전혀 없으며 법안 대부분은 단순히 인권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There's no indication at all that there are differences or concerns this time that didn't exist in the past. And for the most part, the legislation is simply continuing.
이어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몇 안 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ings have been quite dysfunctional on the Hill. This is one of the few areas where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seem to be in very close accord as to what needs to be done.
킹 전 특사는 또 북한 인권법 채택은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지지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장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t certainly is a concern. I mean, I think symbolically adop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uts the United States on record as being supportive of the
지난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프로그램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돼 지난해 1월까지 활동했으나 아직 킹 전 특사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특사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했다며 북한 인권법 연장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thing is there are programs and in the legislation that I think are important.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position that I hel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술치 대표도 북한인권법 연장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문제는 법안 내용이 아니라 의회가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hasn't really been the legislation. It's pretty very much universally supported. It's just been that there's been other priorities that have, you know,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한 결과 연장 법안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곧 표결에 붙여질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논쟁적 환경 속에서도 민주공화 의원들을 연합시키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극도로 실망스러울 것이며 상징적으로도 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symbolically it would be extremely disappointing if they don't act on it because it is one of the things that unite.
한편 상원 외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탈북 난민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스틴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저스틴 김 씨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흔히 IT라고 부르는 정보기술을 전공으로 선택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컴퓨터는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7년 중국 흑룡강성 한 시내 컴퓨터방, PC방에서 처음 컴퓨터를 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요. 미국에 온 후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혼자 컴퓨터에 대해 공부했고 단과대학교 전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척척 고쳐낸다는 저스틴 씨. 지인들도 컴퓨터 기계가 고장나거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줄 만큼의 실력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 지금 가는 게 그 자바라고요.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저는 이게는 딱 그냥 컴퓨터 과거든요. 컴퓨터도 배워요.
Something fun to do if you're just, you know, wanting to practice your skills.
저스틴 씨가 다니고 있는 모노 커뮤니티 칼리지 자바 컴퓨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연령과 출신 국가가 다양해 보이는 학생들이 교실에 구비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보며 교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도 교수님이 즉흥적으로 묻는 질문에 답을 내놓고 또 혼자 응용해가며 열중합니다.
So an if-else statement, it's useful if you just have two options. Usually it's either a yes or a no, a true or a false. The if portion is going.
아, 맛있는 냄새.
컴퓨터 수업을 끝으로 오전 수업을 마친 후 교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해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보통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지만 가끔씩은 이곳에서 먹습니다.
양도 많고.
샌드위치? 예. 어디 있어요?
여기도
서브웨이.
북적대는 교내 식당엔 학생들이 뒤섞여 잡담을 나누고 노래를 들으며 짬을 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구석에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학생들이 저스틴 씨는 못마땅합니다.
학교 와서 뭐 학교 공부해야지. 와서 뭐 허튼짓하고 있죠. 진짜. 애들 너무 꼴들이 너무 뭐랄까 손이란 제 받고 싶어요. 좀 뭐랄까 좀 자기가 좀 쿨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스틴 씨에게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단과대학 2년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3년 다녔어요?
네. 듣던 수업들도 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이거 배열당하고 위드로우하고 수학 때문에 좀 오래 걸었죠. 수학 많으면 졸업한 지도 오란데.
저스틴 씨는 2년제 단과대학을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나빴기 때문인데요. 북한 소학교를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책을 편 적도 없었던 저스틴 씨. 미국의 단과대학교에 들어온 후 모든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첫 수업 들었을 때 기억나요?
첫 들었을 때 영어하고 그다음에 수학, elementary math.
기초수학.
네, 그렇죠. 기초수학. 내가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단어 수학보다 수학이 그냥 제일 두려웠거든요. 다른 건 자신이 있는데 공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야 할 길이니까요. 어떤 인생길은 뭐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이것도 제발 못하는 게 무슨 생각을 제발 하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학교 들을 때 막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 찾아간다고 해서 뭐 매직컬리 딱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니까 선생이 돌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담이.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 말이 더 도움 됐어요. 그 말 듣고서 그나 그래 뭐 I am dumb right now, but I will prove it to you. I will not. 그래서 그래 계속 하고 또 해가지고 어플라이 캘큘러스까지 다 맞췄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탈북 학생에게 바보라는 말을 뱉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말이 오히려 약이 됐던 겁니다.
수학은 내가 문제를 풀 줄 아는데 나 시험 볼 때는 이거 뭐 읽기 풀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계속 이거 까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풀어야 할 그 방식을 이쪽에 가서 풀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시작했거든요.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풀 줄은 아는데 시험 볼 때 계속 이거 이겨서 풀어야 할 메토드를 계속 이렇게 방법을 다 해준다 쓰니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예예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점수가 팍팍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래, 그때 찾은 게 내가 수학 할 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할 줄 몰라서 그런구나. 예. 예. 아마 그래 제 생각에 북한 사람들 다른 탈북자들도 학교 가서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게 아마 공부할 줄 몰라 그런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그런다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예, 경험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일 공부 그래도 제일 못하는 내가 그 정도로 하니까요.
지금 3년쯤 지나니까 좀 익숙해져가요?
네.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이 더 쉬워져요. 그래, 참. 그래, 더 재밌어요. 안숙감이 정말 힘들는데, 사실 힘들 거라고는 각오는 했지만요. 생각은 하지만 또 이렇게 부닥치니까는 또 좀 다르잖아요. 감정이.
내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학생으로 그런 나의 그 정체성이 네. 딱 굳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좀 안정감을 언제 갖게 됐어요?
그럼 미국 와서부터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럼 미국 저를 정부가 승인해줬으니까요. 태어난 것은 태평양 건너에서 태어났지만 난 미국 국민이라고.
그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작년? 작년 봄?
예.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요?
시간이 그런 거죠. 예.
2년쯤 다니니까.
예. 그리고 학교 생활에 좀 익숙되니까요. 배우는 걸 어떻게 하면 배우는지 그걸 터득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다음 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올해는 졸업할 수 있을 거라 희망하지만 현재 저스틴 씨는 정부의 학비 보조금도 한계 금액까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내년까지 시간제 학생으로 다닐지 모릅니다. 저스틴 씨는 연방학자금 융자와 부시센터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해왔습니다. 생활비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등은 여름방학 내내 일해 한 번에 지불해버린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최대한 안 먹고 안 쓰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면 종이컵을 재활용해 찢어질 때까지 쓸 만큼 아끼고 아낍니다. 저스틴 씨는 올가을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이 모자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하나 닫힐 때 다른 문을 찾아가는 저스틴 씨. 저스틴 씨는 최근 미 공군 시험을 치렀습니다. IT 전문가로 꿈을 키우고 있었던 터라 뜬금없게 들렸지만 알고 보니 역시 미국에 오면서 염두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바뀌었지만 조금 돌아가는 길이 될지라도 저스틴 씨는 목적지는 달라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저스틴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가림막 아래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 요원 48명에 대해 4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미국 공군기지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 공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워싱턴주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도 폐쇄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영국 영토에서 군사용 신경제를 사용해 전직 스파이 부녀에 대한 살해를 시도했던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들 부녀는 현재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유엔 본부 협약 아래 자신들의 체류 특권을 남용한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정보관 12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최소 24개 나라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모두 15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러시아 정보 요원 집단 추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 외교관 60명 추방과 영사관 폐쇄는 러시아의 미국 내 간첩 활동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은밀한 활동 능력을 위축시킴으로써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러시아 요원 60명 가운데 12명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체류 특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12명은 미국 안보에 반하는 간첩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비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러시아의 계속된 행동의 가장 큰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것은 러시아 정부의 행동이 변할 때만 오직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